같이 잠깐 다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저희들이 또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며 또 주께서 친히 하신 산상설교의 말씀의 한 부분의 말씀 저희들이 다시 읽고 그 말씀의 뜻을 조금 묵상코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친히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며 듣고 받게 하여 주시고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말할 수 있으며 들을 수 있으며 또 받을 수 있으며 깨달을 수 있으며 또 마음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으며 또 그대로 살기를 힘쓸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이 이 시간에 몇 마디 말씀을 감히 해석하며 증거케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의 뜻을 그대로 몇 마디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또 함께 묵상하며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말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쌓아두라. 19절 보십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그래서 땅에 쌓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쌓는 거죠. 우리가 쓰려고 필요할 때 쓰려고 땅에다가 쌓아놓는 거죠. 얼마나 쓰다가 죽을지는 몰라도 땅에다가 쌓아놓는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옛날 종이돈도 있었는지 모르는데 좀이나 종이돈 같은 건 좀이 먹으면 다 먹어버리니까 먹어버리겠지. 또 동전 같은 거 그런 거는 또 녹이 쓸거나 그래서 또 부식돼서 못 쓰게 되기도 할 수 있겠죠. 하여튼 점과 동록, 동록이라는 말은 녹이 난다는 말이겠죠. 구리에 녹이 난다. 동록이라는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돈이나 재산을 자신을 위해 저축하고 선한 일을 위해 쓸 줄 모르는 것을 말하겠죠.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 땅에 쌓아두는 사람. 보물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집이나 건물이나 토지나 다 그 보물이고, 은행 예금 적금도 보물이고. 요새는 주식이나 펀드 하는 사람들은 그거 아마 그 보물이겠죠. 그것도. 그리고 금폐물들 보물이고 현금 물론 보물이고 그런 것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땅에 쌓아둔 재물은 옛날로 말하면 좀이나 동록이 쓰는 녹이 쓸듯이 손실이 생긴다는 말이죠. 쌓아놨더니 쓰질 않고 계속 많이 쌓아놓게만 했더니 창고에서 그게 다 못쓰게 나중에 돼버렸다는 거죠. 집값이나 땅값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을 비교할 수 있겠는지. 많이 사놨는데 집값도 확 떨어지고 땅값도 뭐 떨어지고 하면은 땅은 잘 안 떨어지긴 하지만은 그 변화되고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은행에 맡긴 예금이나 적금 이자가 갑자기 줄어들 수도 있고 빌린 돈의 이자가 요새는 많이 높아져서 걱정들이 많아요. 많겠지만 빌린 사람들은. 그리고 주식 같은 거는 뭐 물론 요동칩니다. 펀드도 그렇고 조심하지 않으면은 큰일 나는 일이 많고 금값은 잘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그것도 좀 요동을 치고 돈 가치도 물론 그렇습니다. 돈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돈 가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셈이죠. 또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한다. 재산을 모아놔도 그것을 부모가 재산을 모아놓는다고 다 쓰질 않고 늙음하게 되면 자식들이 그걸 다 좀 달라고 해서 가져가고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더러 보기도 했다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아이 저분 참 집도 몇 채 있는 부자 할머니인데 돌아가실 때는 왜 저렇게 초라하게 조그만 방에 거기서 찌린내 나는 그런 방에서 저렇게 임종을 맞다니 아유 참 사람이 뭔지 사는 게 뭔지 자식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게 싶은 일들이 있죠. 그 친척들이 또 다 빌려가는 게 다 뺏어가는 거죠. 빌려가서 갚지 않으니까 돈을 빌려가고는 그 다음에 그 사람 돌아가고 나니까 끝내버리는 그거 또 사기당하고 뭐 그러는 거 그런 것들이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는 거하고 비슷하겠죠. 땅에 쌓아두면 그것이 다 유익한 것 같지만 유익이 없고 그것이 헛되게 되는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땅에 쌓아두려고 생각하지 말고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떻게 쌓아놓으라는 것이 이제 하늘에 땅에 쌓는 거는 뭐 은행에다 저축하거나 금고 하나 근사한 거 사서 그 속에 넣어두거나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하늘에다 어떻게 돈을 쌓으라는 것인지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거기는 하늘에는 하늘나라겠지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뭐 조미나 동록이 있거나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는 하나님이 다 감시하는데 도적이 감히 들어가서 뭐 훔쳐내거나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물론 본문에 그렇게 분명한지는 몰라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비슷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구제를 가르치는 말씀으로 했어요. 그래서 문맥을 보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쓰는 것을 말합니다. 쓰는 건데 왜 쌓아두냐. 그게 쓰는 것이 하늘에다 저축하듯이 저축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도 물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쓰는 돈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땅에 쌓아두고 사는지 하늘에 쌓아두고 사는지 주님 말씀이니까 제 말로 오해하지 말고 저도 지금 말하고 있지만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주의 제자의 한 사람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주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땅에 쌓아두고 사는가 돈을 벌어가지고 벌기도 열심히 벌지만은 벌어서 쓴다는 것이 겨우 생각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 전부라면 땅에 쌓아두고 사는 사람, 땅의 필요를 위해 사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삶,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삶. 그것이 전도자들을 위해서 쓰는 일들,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여행 가는데 돈 주머니도 좀 차고 가야지 가면서 차비도 내고 뭐 또 사 먹기도 하고 잠자리 가면 여관에도 들어가고 다 돈이 드는 건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런데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옷도 갈아입을 옷도 갈아입지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냥 단벌로 그렇게 전도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는 하는 말씀이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가서 어느 집이든지 영접하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거하면서 주는 거 먹고 그리고 거기서도 필요하면 빨래하면 할 것도 해야겠죠. 좀 해서 밤에 빨아서 걸어놓는 건지. 하여튼 두벌로 또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라.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도자들이 세상 거 그런 돈에 관심을 좀 갖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처할 것 주실 줄 알고 그것으로 자족하면서 어디에 가든지 좀 부자 집에 가든지 가난한 집에 가든지 어느 집에 유숙하든지 큰 교회 가든지 작은 교회 가든지 어느 교회 가든지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거기서 그것이 주님이 명하신 일터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그저 열심히 일하는 그런 정신과 비슷하다고 하겠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선교 헌금이 빌립보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래 말했습니다. 그러면 헌금을 했는데 그 땅의 일처럼 보이긴 하지만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 받으시는 재물이다. 그게 이제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하늘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하늘 장부에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되듯이 매달 며칠 날 너가 얼마를 썼구나. 나야를 위하여 나의 일을 위하여 얼마를 썼구나. 여러분은 얼마나 장부다 달아났습니까? 하늘 장부에 얼마나 달았습니까? 주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땅에 쌓는 것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 우리를 위해 쓰려고 쌓아놓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쌓으라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돈이긴 한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그럼 결국 쌓아둔 것은 하늘에 쓰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위한다는 말이잖아요. 아, 정말 그런가요? 마지막 심판 때에 그런다는 말이겠죠. 천국 가서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거겠죠. 상급의 차이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차등이 있어야 공평하죠. 땅에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어야 공평하죠. 땅에서 하나도 안 심었는데 천국 가서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것도 불공평한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는 다 들어가지만은 영광의 부활은 다 얻게 되지만은 부활의 몸을 얻지만은 그러나 상급은 차등이 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또 정통신학도 지지하는 바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상급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구제하는 일, 전도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아까 말씀한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아, 구제를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 그거는 잘 거기에 저축이 되는 것이다. 저축되는 것은 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매돌 며칠 날 너가 구제를 했구나. 착하도다. 착하도다. 내가 기록을 하마. 기억하마. 기록을 내놓는 거지.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비슷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을 본문하고. 그러니까 구제. 구제도 사실은 뭐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거지만은 전도자들이 사실은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의 일에 나설 때에는 그들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자와 같으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와 같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주시는 것도 일종의 구제 개념하고도 뭐 멀지는 않겠죠. 그래서 전도와 구제, 우리 헌금의 용도는 전도와 구제, 그리고 전도와 구제의 헌금은 하늘에 쌓는 그런 정신이다. 쌓는 것과 같은 의미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주께서는 주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 곧 우리들이 다 주의 형제들인데 우리들 어린 소자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소자 하나라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누가 배고프면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자기 옷도 같이 나누어 입는 거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찾아와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주님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땅 위에서 우리가 주의 형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구제할 일이고 또 전도를 위한 선한 일일 수 있죠. 만약 전도자라면 그가 거기에 동참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 주님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쌓는 것과 흡사하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너가 내게 했다, 내게 했다.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조건이라고 하면 좀 과한 말이지만, 조건처럼 주님이 말씀을 표현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 자는 영생에 이르고, 그렇지 않고 땅에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으라, 마귀와 그 사자들이 들어가는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으니까 무서운 말이죠.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이라는 말이니까 천국과 지옥이 나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주님 자신에게 하신 것이다. 잠언 19장 17절도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에 그렇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구인다는 말은 구워드리는 그 말, 구워드리는 것이니. 가난한 자를 도왔는데 하나님께 빌려드리니까 하나님의 장부에 하나님은 기억하죠. 떼먹지 않죠. 하나님은 돈 빌리고 나 모른다, 언제 빌렸냐, 내가 그 기억이 도대체 안 나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떼어먹질 않고 다 기억하시고, 오냐 내가 알지, 몇 월 며칠 날 얼마지, 얼마 내가 얼마 나한테 빌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세요? 오늘 돈 빌려간 적도 없는데, 그거는 가난한 사람 내가 구제한 것이 하나님께 빌려드린 것과 같으니까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내가 빌렸다, 나는 구제를 했는데 하나님께는 빌려갔다고 하나님께 기록을 한, 재미있는 말씀이죠. 그것은 그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쓰는 돈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해서 내가 빚을 졌구나, 너희가 전도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돈을 썼구나, 아이고 귀한 돈인데, 너가 그 돈 버는데 얼마나 힘드는데, 돈이 정말 귀한 것이죠. 돈은 아무나 쓸 수 있어요. 돈, 부자라고 절대로 돈 쓰지 않아요. 부자는 돈을 더 못 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부자라는, 부자가 되려면 돈을 진짜 아껴야 부자가 되거든요. 그래야 부자가 되지, 버는 거는 얼마 안 되는데 쓰는 게 씀씀이가 많으면 절대로 부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 부자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 좀 대충 짐작할 수는 있죠. 알뜰살뜰하게 돈 쓰고 싶을 때 잘 안 쓰고 아끼고 저축하고 하니까 저렇게 부자가 됐구나. 그러지 아무리 많이 번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벌어도 쓰는 것에 따라서, 그가 번 것에 몇 프로를 쓰느냐에 따라서 부자 되고 가난병이가 되고 결판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돈 똑같이 나눠준다고 뭐 사회 평등한다고 빈부의 격차 똑같이 월급 주면 똑같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부자 되고 한 사람은 가난병이가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그 씀씀이에 따라서 다른 거죠. 쓰는 것이 다른 거죠. 21절 보십시다. 이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음이니라. 원문에 있음이니라. 우리의 보물과 우리의 마음은 같이 간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일들을 위해 마음을 쓰고 돈도 씁니다. 자식을 귀히 여기니까 자식 위해서 쓰는 돈은 그건 돈도 아니죠. 그냥 다 그 계산도 안 해. 기록도 안 해놓고 다 자식을 위해서는 돈 써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를 위해서 쓰는 돈 쓰고 나서 매달 며칠 날 내가 얼마 썼다 기록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는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거지 다 쓸 거예요. 또 처갓집을 위해서 쓰는 돈도 내가 처갓집에 장모님께 얼마 드렸고 또 처남에게 처제에게 얼마 썼고 그거 기록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수고를 하고 아내가 귀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처갓집에 그 가족들에게 좀 쓰는 거 그거는 그 이상 내가 쓰려고 할 거예요. 아내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전도와 교회 설립을 위해 또 주의 이름으로 하는 구제를 위해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부귀 영광보다 더 귀하신 분이십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102장이든가 몇 장이든가 하는 찬송의 가사와 같지요. 그는 우리의 가장 귀한 보화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과 주의 일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즐거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저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죠. 예, 우리는 미쳤습니다. 아니, 정신이 바르지만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미친 사람같이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한들 그거는 백만분제일 천만분제일도 안 된다는 걸 모르니까 우리 보고 미쳤다고 하는 거지. 그들도 바로 안다면은 그렇게 살겠죠. 당신들이 헛된 것을 왜 쓰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는 얼마나 가치냐? 몇 원쯤 되겠습니까?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몇 억이면은 지옥에서 건져내겠습니까? 그 계산할 수 없는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회복과 영생과 천국 기업을 얻게 된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교회 참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또 신학교도 좋은 신학교가 참 드물어 보이지만은 신학교를 바르게 세워서 잘 운영하는 건 그것이 곧 주의 일이니까 그죠? 전도자들을 바로 예, 말씀 계대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신학교예요. 신학교가 예, 부패되니까 교회가 부패되는 거예요. 신학교가 가는 대로 교회가 가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바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나와서 엉뚱한 예, 목사들이 예, 나와서 예, 활동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이 생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신학훈련을 바르게 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대량 생산하듯이 한 반에 100명씩 모아놓고 강의를 하고 그리고 배출을 시키는 신학교는 등록금 받아서 부자가 돼서 좋은지는 몰라도 그러나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겠죠. 자,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22절 23절 보시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성하다는 말 우리가 쓰기도 하지만 표준말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눈이 맑으면 영어 성경은 clear 혹은 또 뭐 fine 눈이 좋으면 눈이 그 좋단 눈이 시력이 좋은 걸 말하죠. 내 눈이 성하면 내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눈은 몸의 등불과 같다. 정말 그렇죠. 눈이 어두우면 정말 답답할 것입니다. 예, 소경은 정말 답답하겠죠. 눈이 어두우면 앞이 안 보이니 얼마나 답답한 것입니까. 그러나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은 것과 같습니다. 내게 있는 빛이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내게 있는 빛은 우리 마음의 눈을 가리켰다고 보이죠. 문맥적으로 보면 마음에도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내 보물을 너를 위하여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말해도 그건 무슨 말인지 아이고 나는 못 알아듣겠어. 나는 돈이 지금 부족해서 그렇지 돈 벌면은 내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쌓아놓고 할 일이 지금 천지인데 그 무슨 쓸데없는 헛된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시오.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눈이 어두우니까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라 그 말이죠. 내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그러하겠느냐. 그러나 마음의 눈, 영적인 지식, 진리의 지식, 깨달음, 분별력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면 와, 이게 돈을 열심히 벌기도 해야 되지만은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로구나. 내가 이때까지 버는 것도 시원찮고 열심히 못 벌었으면 그것도 회개해야 되고 또 벌었어도 엉뚱한 데 써가지고 빚을 줬으면 그거는 더 회개를 해야 되고 그러나 열심히 벌어서 돈을 좀 모았다 하더라도 그 돈을 바르게 쓰지 못했으면 아 이거 정말 회개해야 될 문제로구나. 돈은 벌기도 해야 되지만 쓰는 게 중요하구나. 잘 써야 되는데 잘 쓰지 못하니까 이게 내가 눈이 어두워서 그래. 눈이 어두워서 영 보이는 것이 눈에 물질적인 세계만 보이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거, 마시는 거, 먹는 거 전부 다 물질적인 차원의 것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썩어질 그런 것들만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고 전도가 보이지 않고 선한 역사들 그런 일들이 도무지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인 소경이라는 말이죠. 주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눈이 좀 밝아져야 그래야 된다. 옛날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내가 먼저 선택하거라 그럴 때 그가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아 거기가 참 살기가 좋은 것 같다. 그리고 택해서 소돔성 가까이로 갔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소돔성이 망할 때 소돔성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더라. 창세기 13장 13절에 그랬는데 소돔이 결국은 망할 때에 롯은 거기에서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재산 다 날려버리고 아내까지도 그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고 천사가 말했지만은 그 뒤돌아 아마 애착 때문에 그 내가 어떻게 일군 집과 가장집물들을 다 생각할 때 갈 수가 없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려서 죽고 그리고 겨우 두 딸만 데리고 약혼한 사위들도 안 따라오고 그렇게 세 사람만 몸만 그저 빠져나오는 그런 결과가 됐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안이 좀 밝아서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나 직업이나 거주지를 구할 때에 나는 월급이나 직위나 외적 조건만 보지를 말고 첫째 봐야 될 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느냐. 직장이 직업이 주일 못 지키는 직업, 직장이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난 가기 어렵다.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렇게 해야 그게 정상이다.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는지 신앙 생활 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생각해야 되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아무 직장이나 덜커덕 내가 택해가지고 예배당에도 나오지 못하고 그 직장 뭐 하는지 그거 당장 센 날로 하면 때려치워. 당장 갖다 치워. 그런 직장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하나님과 직장을 바꿔먹으려고 하느냐. 그 치워버리고 내가 믿음 생활 바로 할 수 있고 교회 생활 정상으로 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 올바른 생각, 올바른 태도다. 24절에 보십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렇죠. 사람이 두 주인 섬길 것 같아도 섬기지 못합니다. 결국 둘 중에 하나를 더 섬기게 되니까 그 말이죠. 하나를 더 섬기면 다른 쪽은 자연히 마음이 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은 한 사람만 섬기지 두 주인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치가 그렇다는 말이죠. 그와 똑같이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섬기려고 나는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런데 돈도요 내가 꼭 필요하거든요. 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돈도 내가 좋아하는데요. 예, 돈이 필요한 거 그거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지만 돈 있어야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근사한 차도 살 수 있고 예, 다 옳고 옳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 둘 다 섬길 수는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둘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둘 중에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은 돈을 택하든지 돈을 나는 버릴 수 없다 그러면 돈으로 가세요. 돈으로 가세요. 하나님 택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종인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만 택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만 택하는데 돈도 줘서 우리가 좀 필요한 거 쓰게 하면 감사하게 쓰고 또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것이 없이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굶어 죽든지 예?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로 살아보세요. 굶어 죽이 예수님 있다가 굶어 죽었다는 말 난 못 들어보고 예수님 바로 못 믿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혹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신앙생활 아이고 11조 한 번 한 적도 없고 신앙생활은 저렇게 바로 하지 못하더니 저 경제생활도 저렇게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사람들은 들어보았어도 예수님 바로 믿는데 굶어 죽었다. 예수님 바로 믿어가지고 물질적인 유의함을 얻었다는 그런 말들은 들어봤어도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에 기운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씨. 이게 돈에 대한 애착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결국 실패케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 듣고 아멘 아멘 아 참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을 해도 돈 사랑을 버리지 않으면은 그 돈이 돈에 대한 애착이 가시와 같아서 가시덤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시가 있으면 신앙이 자라지를 못해 결국은 다 죽어버려요. 예, 싹이 나다가도 가시가 찔려서 상해가지고 그건 다 나중에 시들해버리고 죽어버린다는 거죠. 주님께 찾아온 그 부자 청년 얘기 아시죠? 마태복음 19장에도 있고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데 그가 주님께 나와서 영생을 질문했던가요? 그렇죠. 주님 말씀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부자니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집 몇 채 땅도 많고 하면 그 팔면 어려운 사람들 많이 나눠주겠죠.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보십시오. 구제하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있어서 다 쌓아놓은 기록을 해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와 주님이 나를 따르라. 아무한테나 하지 않았는데 열두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주님이 따르라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정말 바른 깨달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내가 만사 제쳐놓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면 가겠다. 그렇게 할 듯도 한데 이 젊은이는 돈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을 해도 전제가 있잖아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을 못 따르고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가 버렸다 그랬어요. 아이고 그거 참 좋은 기회인데 제자의 이름이 또 한 번 청년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뻔했는데 아무개가 돈도 많았는데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더라 그렇게 될 텐데 또 예수님이 세우신 열두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돈 욕심 때문에 실패한 예죠.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려니 얼마나 주려느냐 예수님 팔아먹고 예, 얼마 주겠느냐 그러니까 은 30개를 받았다. 은 30개가 아마 30 스타테르가 아니냐 성경학자들이 스타테르 30개라고만 나왔으니까 30 데나리온보다는 데나리온 좀 약하지 않을까 30 데나리온도 적은 것은 아니지만은 30 스타테르 스타테르면 120 데나리온 된다는데 120 데나리온 노동자의 4개월 품삯이면 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30개를 주니까 좋다고 예수 팔아먹었습니다. 선생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육신의 쾌락을 사랑할 것이다. 그런 경고를 했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교훈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세상의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며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오직 하나님과 그의 뜻을 행하는 자들만 영원히 남을 것이다. 옳죠? 세상의 것들은 다 쓰지도 못하지만 지나가는 것들이고 잠시 후에 우리가 늙고 병약하고 어느 날 장례식을 치르게 되고 그 다음에 죽어서 심판받으면 그는 필경 지옥 갈 것이니 참 허무하고 불쌍한 삶이고 그렇죠. 그러니 결국은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여러분은 어디를 택했는가 어디를 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오늘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참 주인으로 섬긴다면 우리는 바른 길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돈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단에 불과하며 우리는 돈의 종노릇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이 땅에 쌓아두는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돈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것이며 우리는 결국 실패자가 될 것이다. 실패자가 될 것. 가룟유다처럼 부자 젊은이 청년처럼 실패자가 될 것이다. 세상과 돈을 사랑하는 자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죄인들이 들어갈 지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결국 그거죠. 결국은 둘 중에 하나다. 그런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말씀 그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자가 아니고 천국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고 결국 이 세상 사람이다. 세상을 소망하는 사람이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기치 못한 일을 위해 노후 대책을 위해 그런 보험은 안 됩니다. 보험도 드시고 좀 저축도 하고 필요할 것입니다. 약간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남에게 손벌리지 않는 저축을 필요한 대책을 대해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땅에 쌓아두는 것은 좀 다르죠. 땅에 쌓아두기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그것들을 다 못 쓰고 죽을 것입니다. 또 자식들에게 남겨주는 것도 글쎄요 큰 유익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자식을 위해서 한다는 건 끝없는 일인데 언제 하늘에 쌓아두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지 못할 것입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러므로 둘째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것은 우리의 돈과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일 전도 사역을 위해 또 바른 교회 건립을 위해 혹은 신학교 사역을 위해 바른 그런 사역들을 위해서 또 선한 구제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옳은 말씀이죠.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데 우리의 마음이 항상 있는 법입니다. 세상의 일에 가치를 두면 거기에 마음이 있어서 그 일을 위해 쓸 것이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면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마음의 깨달음의 눈이 밝은 정도대로 살 것이다. 내 마음의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어두울 것이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바른 마음의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목숨까지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주님 좋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주님의 일을 이루니까 주님 좋으시겠지만은 주님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곧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마지막 심판날에 천국에서 주님께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격려지요. 약속과 내가 상을 많이 줄 테니까 많이 쌓아도 많이 선한 일 많이 하고 내가 헛된 세상의 일들을 위해서는 절약하게 쓰고 적절하게만 해. 조금 예비비 조금 남겨놓고 예산 짤 때도 예비비는 조금 남겨놓지. 예? 전체 예산에 예? 예비비는 10%가 되든지 얼마 10%도 안 돼. 조금 남겨놓지. 예? 그렇게 많이 해서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 선한 일 하나도 한 적도 없이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너 뭐하고 왔냐 그러면은 뭐 무슨 예? 결산표를 내놓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자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얻었고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신지 오늘 스스로 질문하고 혹 그렇지 못한 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제라도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새 삶을 시작하기를 초청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이제도 주의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하느라고 하고 증거했습니다. 주의 말씀 그대로 우리를 위하여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선하게 쓰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기도 하고 또 돈을 선하게 쓰기도 하는 지혜로운 자들, 마음의 눈이 밝은 자들이 되고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땅의 것들만 보이고 헛된 것들을 헛된 줄 알지 못하고 주님 정신없이 살다가 나중에 후회 막급하게 내가 정신없이 인생을 살았다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모든 헛된 수고를 하였는가고 후회하지 아니하는 저희들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